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30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한국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말씀드렸었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1,500만 반려인들도 반려동물 피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중에 외출할 때 에어컨 틀어놓는 사람들 적지 않다고 해요. 집에 두고 나가야 하는 반려동물 때문이죠. 밖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집안 내부 온도 확인하다가 29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원격으로 에어컨을 켜주기도 한다네요. 자, 이럴 때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는 말이 잘 어울리는 걸까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더 가까운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더위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것 같다. 반려동물과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동물병원 원장은요, 반려동물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어서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면서 반려동물은 땀샘이 없거나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대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페트병에 물을 얼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방법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올림픽 종합순위 7위 유지 중인데요. 주말에는 더 시원하고 즐거운 소식들 많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죠.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올림픽 강세 종목 등에 대해 흥미롭게 알아볼 거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평방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와 별도로 8월 중에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 통보에 따른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께 보고드린 분기별 도입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긴밀히 협의한 결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8억 7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0일 발간한 2020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입 규모를 8억 6,3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73.4% 감소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교역도 75.4% 급감한 7억 6,0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웬남, 인도가 2년 연속 북한의 2, 3, 4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유엔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WFP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30일 전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1월부터 제재위 승인에 따라 북한에서 영양실조 개선 및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실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WFP는 지난해 7월 제재 면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번에 재연장이 승인됐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8일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하노이 이후에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 기간을 유지하고 있고 남북 군사합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남북이 그제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최소 40 명이 숨지고 150명이 실종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누리스탄주 캄데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세둘라 누리스탄 주지사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간밤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 40여 명이 숨졌다며 여전히 150명이 실종 상태고 가옥 약 80채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누리스탄주 대변인도 이번 홍수로 6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긴급사태 발령 지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29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699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일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3면과 간사이 지역의 중심인 오사카부에 긴급사태 발령을 결정합니다. 발령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도 긴급사태 발령 기간에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당국이 식량난 때문에 또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한번 전해줬던 소식인데요.
네.
이 북한 당국이 식량난 안정을 위해서 이달 초에 각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보다 좀 싼 가격으로 식량 공급을 했는데
네.
닷새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양강도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양강도 소식통은 5일분만 늦게 판매한 이후에 싸게 판매한 이후에 식량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황이고 아직 위에서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네.
했고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중순 열렸던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별명령서가 채택이 된 이후에
네.
주민들에게 군량비 3개월분을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5일 만에 지금
네.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식량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곡물 가격이 또 시장에서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다고요.
네, 식량이 이제 좀 풀리면서 예. 곡물 가격이 약간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양강도 해산시장에서
네.
쌀이 한 키로에 5,500원에 거래됐다가 500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강냉이, 옥수수는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네.
상인들도 물량을 내놓지 않아서 약간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소식통이 설명을 했고요.
네.
한편 북한 당국에서 지금 식량 판매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네.
627 상무라는 조직을 지금 꾸려서 시장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또 상인들은 또 식량을 감추는
아이고.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
힘들어가지고 군량민까지 푼 걸로
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식량 가격이 지금 오름세를 유지를 하면서 식량 사정이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네. 소식통이 관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가 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주민들이 늘어나고 네.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와 시장 통제를 지속하면 네. 아무리 생활력이 뛰어난 주민이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의 어려운 분위기를 예. 전해왔습니다.
자, 북한 당국이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쌀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눕게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혹시 판매소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것도 지금 네.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국가 식량 네. 판매소가 설치가 되고 또 나름 그 시장 가격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네. 사실상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게 이 판매소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NK 복수의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각 지역의 국가 식량 판매소가 매일 문을 열고 종업원도 출근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은 소도시는 물론이고 네. 도의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이나 평안북도의 신의주 같은 이런 대도시의 식량 판매소도 네. 상황이 비슷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뭐 물량이 그나마 있는 판매소도 많아야 쌀 10포대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자, 평양의 경우는 쌀이 없어서도 못 팔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평양은 일단 예.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예. 식량 판매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양의 국가 식량 판매소 실적이 북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현재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네. 전해왔고요. 그리고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6일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1인당 5일치 분량의 쌀을 판매를 했는데 네. 원래 북한 당국이 이제 1인당 3개월분 양곡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네. 역시 물량 부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 판매된 쌀이요. 그러면 북한에서 생산된 쌀인지 아니면 수입한 쌀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좀 이게 팔렸을 때 네. 판매했던 건 쌀과 강냉이인데 거의 북한산이었다고 하고 예. 중국에서 들여온 쌀과 강냉이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직위가 지금 강등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리병철이 네. 아마 이제 군량미로 쌀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오미 창고, 군량미 창고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쌀이 네.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특별명령서가 내려지고 이 군량미를 예.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급하게 방역지침을 어기고 중국에서 쌀을 들여온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만큼 중국에서 들여온 쌀과 강냉이는 판매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식량 부족하다 이렇게 좀 인정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혹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도 이게 무상이 아니라요.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유상 판매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 이를 예. 받아들이고 지원받은 식량을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가 아니라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이게 언제 이런 결정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국제사회 지원을 받게 된다면 네. 이거를 쌀이나 옥수수 이런 걸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예. 판매를 할 경우 쌀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이제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목소리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당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사회 식량 지원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게 네. 소식통의 주장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투명한 그 분배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시를 예.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할 때는 항상 이 투명한 모니터링 또 확인 작업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모니터링은 거부하고 또 식량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유상으로 판매하겠다. 이건 좀 통하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협조하는 모습 보여서 아무쪼록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지금 북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가 2018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Dance the Night Away 들어보시죠.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이죠. 자,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지금 한창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 각종 경기에 정말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특히 나라마다 강세 종목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한국 여자 양궁이 무려 9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것처럼요.
지난 시간에 다른 예. 코너에서 한국 여자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예, 하셨죠.
예. 했었어요.
정말 이제 우리 한국의 양궁 실력은 그야말로 비교 대상이 없을 네. 정도 신궁이라는 소리를 듣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 핫100 9주 연속 1위
네.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도 자기 노래를 바꿔가면서
네.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 국내 차트에서 1위하는 게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100에서 9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지만 한국 음원 차트에서는 그렇게까지 1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네. 쟁쟁한 세계적인 K-POP 가수들끼리 네. 겨루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국파 가수들과 겨루는 것보다 경쟁이 더 심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한국 양궁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결어서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대회, 선수선발전에 뽑히는 게 올림픽 나가서 외국 선수들과 결어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하긴 뭐 세계 최강 선수들이 죄다 한국에 모여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소년단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게 더 힘들긴 하겠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예. 2016 리우 올림픽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네. 구본찬 선수가 활을 쏘기 전에 박채순 감독한테 들은 이야기가
네.
야, 너 한국 가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메달 딸 자신 있어? 였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야, 너 한국 가서 열리는 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딸 수 있어? 못 따지? 올림픽이 훨씬 더 편해.
아.
맘먹고 편해. 이런 뜻이래요.
네.
올해 올림픽만 해도 신인 선수들이 본선 진출권을 따내서 새로운 양궁 스타로 떠올렸고
네.
저 선수는 당연히 올림픽 본선 진출 아니야? 했던 기존의 한국의 대표적인 양궁 스타들은 본선 탈락에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양궁과 관련해서 정말 신묘한 궁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70m 거리에서 계란 맞히기 이거.
와.
그냥 맞힙니다. 30m 거리에서 콩, 이렇게 어머. 실에 매달려 있는 예. 콩을 맞추려고 했더니만 실을 갈라버리는
네.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요. 네, 실제로 그 있었어요. 그 네.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꽂혀있는 화살 안에
네.
화살을 집어넣는
아.
네, 꽂혀있는 화살에 화살을 통과시켜서 와. 집어넣는 기가 막힌 참. 상황이 벌어지게 네. 됐습니다. 2011년 당시 경희대 정다소미 양이 국제양궁연맹 1차 월드컵에서 사거리 30m 경기를 하던 중 10점 관역의 정중앙부에
네.
이미 꽂힌 화살을 그대로 다시 명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놀래서 네. 입을 쩍 벌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말 엄청난 정말 신묘한 궁수를 정말 보여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으로 가보면요. 세계올림픽에서 주로 종합 1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 싶은데 미국의 대표 종목은 농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미국이 바로 예. 농구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네.
2008년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올림픽 남자 농구에서 15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 은메달 1개를 따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농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체육 선생님이었던 시기 1891년에 농구 규칙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네.
야구와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궂은 날씨일 때 학생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고안하다가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예.
하지만 이 사람도 지금 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농구가 NBA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를 가지는 그런 운동 종목이 될지 몰랐겠죠.
네.
1936년 남자, 1976년 여자 올림픽 프로그램에 농구가 추가된 이후 미국 팀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1980년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 게임을 단체로 보이콧 거부했을 때 그때 참가 거부했을 때뿐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한국이 뭐 양궁 실력이 거의 신적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농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세계 랭킹 1위 팀인 미국은 도쿄올림픽에서 당연히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 지난 25일 난리가 났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76대 83으로 졌어요.
이변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변이죠.
네.
하지만 지난 28일 미국 남자 농구팀은 이에 자극을 받은 듯 이란에 54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그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 농구는 역시 미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지는 게 오히려 이변인 미국의 농구가 있다면 그런가 하면 올림픽 주최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유도가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도의 뿌리는 고대 사무라이 격투술인 주짓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 후반에는 무술학자 가노지고로가 주짓수를 바탕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유도입니다.
네.
가노지고로는 아시아 최초로 IOC 위원을 지냈고 근데 일본의 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가 고안한 유도는 힘보다는 영리함, 민첩함과 기술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맨손 맨발로 상대방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거나 던지기, 매치기, 상대방의 상반신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누르기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관절 꺾어서 고통을 주는 꺾기 뭐 전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술이 바로 유도라고 합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유도 남매가 같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게 또 화제가 됐었죠.
남매가 함께 금메달을 딴 건 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일본에서 유도는 국기로 여겨질 만큼 인기 많은 국민 스포츠이기도 하고 특히
네.
이번 대회는 일본 유도와 올림픽 유도의 성지로 꼽히는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올림픽 대표 종목 이게 탁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탁구도 잘하지만 1970년대 후반 국가주도 체육 육성 정책을 시작하면서 다이빙을 전략 종목으로 채택했어요. 이후 다른 나라의 추격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탁구만큼 다이빙도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중국 다이빙 선수는 5살, 6살 때 종목에 입문을 합니다. 1991년 세계 선수권 여자 10m 플랫폼에서 우승한 푸밍샤라는 선수는 당시 만 12세 6개월에 출전했어요. 너무 어린 선수 혹사 논란이 일기도
그러게요.
했습니다.
너무 어린데.
12살. 국제 이후에 국제수영연맹은 출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중국은 다이빙에서만 40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어떤 선수로 어떤 팀을 꾸려도 금메달은 놓치지 않는다. 심지어 금메달을 놓치면 뉴스가 되는 세계 최강 다이빙 강국의 면모로 과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또 하나 강세의 종목은 탁구입니다. 중국의 국기로 대접받는 이 탁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이 된 이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총 32개의 금메달 중 28개를 차지했습니다.
와,
정말 탁구를 지배한 거죠. 예.
그러게요. 한국은 양궁, 중국은 또 탁구, 뭐 다이빙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각 나라별로 또 하나씩은 또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자, 그 와중에 근데 한국 선수들이 탁구에서 금메달을 또 몇 차례 땄었죠.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 목에 걸 줄 알았던 탁구 금메달 몇 차례 예.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탁구 대표팀은 올림픽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에서도 최강국으로 군림해왔고 탁구 전 종목 금메달을 휩쓸지 못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번 예. 도쿄올림픽 2020에서는 탁구 혼합복식이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추가되면서
네.
탁구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또 다른 스포츠 강국이 또 러시아죠. 러시아는 네. 어떤가요?
러시아의 대표 종목은 우리에게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네. 알려진 아크로스틱 수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예. 예술 헤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올림픽에서는 캐나다가 1992년, 미국이 1996년에 네. 금메달을 각 한 차례씩만 땄고
예.
나머지는 온통 러시아가 다 휩쓸었습니다.
아, 맞아요. 러시아가 꽤 이 분야에 유명하죠.
예. 혼자서 네. 하는 솔로, 뭐 두 명이서 하는 듀엣, 8명이 하는 팀 종목 외에도
네.
8명에서 10명이 하는 프리 콤비네이션, 일명 콤보라고 하는데 하이라이트 루틴 종목이 존재하지만 어떤 종목에 네. 누가 출전을 해도 러시아 선수들은 차원이 다른 연기를 예, 보여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이걸 수중발레라고 하는데 예.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발레나 뭐 체조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리듬체조 그 코치를 하는데 항상 러시아에서 초빙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러시아는 살펴봤고요. 근데 또 육상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육상하면 자메이카라고 들었는데 그 유명한 선수죠. 우사인 볼트. 이 선수도 자메이카 출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 폼을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화살처럼 막 이렇게 하는.
너무 유명하죠. 예. 예.
자메이카의 총 78개, 78개 메달 중 예. 75개는 단거리 육상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메이카를 달리기에 미친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태생적으로 와. 자메이카인들이 예. 달리기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인구가 자메이카 270만 명의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예.
그런데도 3억 2천만 명 인구가 있고 훨씬 부유한 예. 미국보다도 뛰어난 육상 선수를 와. 많이 배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메이카만의 독특한 스포츠 문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이 나라에서 해마다 챔프스라고 불리는 중등학교 간의 육상 대항전이 열리는데
예.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그리고 경기가 벌어지는데 이걸 TV로 생중계를 해요.
참 신기한 문화네요.
어린 선수들이 예. 이 경기에서 세우는 기록이 웬만한 나라의 국가대표 챔피언들의 기록을 우와. 능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샤인 볼트 역시 올림픽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 챔프스를 통해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참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나라에서 크다 보니까 예. 이런 큰 유명한 선수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또 약간 바꿔서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쪽은요 또 케냐 선수들의 특기라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예. 엘리우드 킵초케라는 케냐의 선수가 지난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의 공인 마라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2시간 벽을 처음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높은 선수로 여겨지고 있어요.
네.
유소년 및 20대 초반에는 3000m, 5000m를 전문으로 하는 중장거리 트랙 선수였고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5000m 종목에 케냐 대표로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네요, 이 선수도.
이 사람 비공식 기록이 있거든요. 예. 1시간 59분 40에 비공식 기록이 있어요.
예.
다수의 페이스메이커가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도우미들이거든요.
네.
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해서 정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2시간 벽을 깬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냐인들이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왜 이렇게 잘 뛰나 연구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네. 있어요.
연구 대상이군요.
네. 캐틀 레이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케냐의 부족이에요. 카렌진족의 네. 그 이웃 부족 소를 훔쳐오는 문화적 전통이 바탕이 되어 있답니다.
네.
소 훔쳐서 빨리 달아나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게 전통이래요.
네.
그리고 유전적으로 달리기 효율이 높은 체형.
체형도.
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예.
또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하필이면 고지대입니다.
높은 데를 뛰어야 되니까.
고지대에서는 예. 평지, 이 낮은 지대에서 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산소가 예.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장거리 주자들을 위한 최적의 훈련 장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단련을 받았으니
여러 워낙, 개가 맞아떨어졌네요. 예,
워낙 이 조건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예. 올해 도쿄 2020 올림픽에서 엘리우드 킵조기에가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대를 깬다는 거죠. 1시간대 마라톤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막 같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일본 도쿄올림픽의 여러 종목들, 좀 강점이 있는 종목들 나라별로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들고 황당한 일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산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도 이런 거 다 극복하면서 올림픽 정신에 더 입각한 아름답고 흐뭇한 소식들 계속 많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자, 올림픽 세계로 잠시 빠졌던 느낌인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6년에 발표된 DJ DOC의 히트곡 여름이야기, 지금도 여름이면 안 들을 수 없는 노래죠. 자, 신나게 함께 들어보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전태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신세계 이야기인가요?
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현재 휩쓸고 있는데요.
네,
아, 이렇게 더울 바에는 차라리 시원하게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제는 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소식인 인공강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 진짜 덥죠.
네.
더위를 식힐 만한 주제를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비를 조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사실 예. 예로부터 비는 하늘의 영역이라 그래서 막 그 임금이 직접 나서서 예. 기후제를 지내기도 하고 이 농사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제 과학 기술이 기후제를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2일에 두바이에서는 50도에 달하는 폭염을 시키려고
네.
현지 기상청이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인공비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리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네.
전용 장비를 갖춘 드론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전하를 방출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비를 유도하는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두바이가 50도까지 올라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거 네. 인간 몸 온도가 36.5도인데 와, 이거 견딜 수가 없죠.
네.
걱정인데 어쨌든 그 드론을 띄워서 만들었다는 인공비는 성공을 한 건가요?
결과는 대성공이었다고 하고요. 뭐 달리는 차량의 네. 시야가 흐려질 만큼 비가 많이 왔다고 하고
네.
그리고 도로에는 작은 폭포들이 좀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엔 사막이 있는데
네.
웅덩이가 고일 만큼 많은 인공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예.
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요.
네.
연평균 강우량이 100mm가 채 안 돼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국가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1990년부터 인공강우를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30년 전부터요.
네. 그리고 2017년부터 1,500만 달러를 본격적으로 투입을
네.
해서 인공강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1,5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73억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 173억짜리 드론 인공비에 대한 투자가 네. 지금 좀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두바이에 가봤는데 정말 지금은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더위가 그 당시에 너무 더웠던 네.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공비가 폭염 해소에 도움이 됐다니 다행인데, 근데 아까 뭐 전하를 방출한다 뭐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위적인 비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인공강우는요
네.
구름층이 좀 형성되어 있지만 이제 대기 중에 응결액 또는 빙정액이 적어서 구름방울이 이제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네.
인위적으로 인공에 비해 씨를 뿌려서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사실 인공 강우보다는 네. 인공 증우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을 하고요.
예.
사실 인류는 인공 강우를 1946년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과학자 빈센트 셰퍼가 비행기를 타고 4,000m 상공에 올라가서
네.
드라이 아이스를 살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게 최초의 사례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인공 강우는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리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하지만 이런 인공 강우가 좀 성공을 해도 네. 좁은 지역에 좀 찔끔 내리는 게 전부이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 뭐 수자원 확보라든지 산불 방지 등의 이런 차원이었을 뿐
네.
폭염을 해준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와,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비를 뿌린다. 이 어떻게 보면 작전 같은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인공 강우 발전에 좀 큰 영향을 줬고 앞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예. 영국 레딩 대학의 마틴 안바운 교수는 올 초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기술은 드론을 사용해서 전기를 구름으로 방출해 물방울이 합쳐져 강수량을 형성하는 데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전기가 생기면 머리카락과 빛이 달라붙는 것처럼
네.
물방울이 합쳐지고 충분히 커지면 비가 되어 떨어질 것이라면서 화학 성분이 필요 없는 만큼 이전 방식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그렇네요. 화학 성분이 없으니까 뭐 자연에도 친화적이고
네.
한국에도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황해남도까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농작물 피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아마 북한의 농작물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네.
같습니다. 인공강우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네.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난데요.
그러니까요.
먼저 주기적 가뭄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 이착륙 아니면 뭐 고속도로 교통 환경에 좀 장애로 작용하는 안개들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산시킬 수도 있고요. 산불 또한 번지기 직전에 소화할 수가 있고 한국에도 이런 게 구현이 네. 된다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을 또 저렴하게 얻을
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가뭄이나 홍수 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염도 문제지만 요즘 미세먼지도 문제여가지고 이것도
네.
좀 해결 가능할 텐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한국 정부가 2019년 1월에 미세먼지를 줄일 목적으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요.
한국도요.
네, 서해상에 비행기를 날려서 인공비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화학 성분이죠. 요오드 화환이 담긴 연소탄을 사용했는데
네.
한 달에 30만 원, 그러니까 $260 정도 하는 워낙에 고가인데다가
네.
이게 또 화학 물질이 들어가면 환경에 또 미칠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아직 인공강우가 적합하지 않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두바이 기상청과 같은 방식으로 정말 드론을 이용해서 전자파를 구름에 발사하는 방식이라면 정말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21세기 현대판 기후제라 불리는 인공강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발전을 한다면 전 세계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신세계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야, 넌 그대로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니 하이시 라오양즈 라고 하면 되는데요. 하이시 하면 아직도 여전히 라오 하면 늙을 노자를 써서 늙다, 양즈 하면 태도, 표정. 자, 이런 뜻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니 하이시 라오 양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넌 그대로다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항상 젊음과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네요.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想立刻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31일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6도, 해산 19도, 강계 23도, 신의주 사리원 24도, 평양, 개성, 해주, 함흥, 원산, 청진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8도, 시드이주 해주 청진 30도, 개성 함흥 31도, 평양 사리원 원산 32도, 강계 해산 33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7% 상승한 73.6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7% 상승한 1,83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8월물 가격은 온스당 25.76달러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55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평방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와 별도로 8월 중에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 통보에 따른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께 보고드린 분기별 도입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긴밀히 협의한 결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8억 7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0일 발간한 2020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입 규모를 8억 6,3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73.4% 감소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교역도 75.4% 급감한 7억 6,0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웬남, 인도가 2년 연속 북한의 2, 3, 4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유엔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WFP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30일 전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1월부터 제재위 승인에 따라 북한에서 영양실조 개선 및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실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WFP는 지난해 7월 제재 면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이외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번에 재연장이 승인됐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8일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하노이 이후에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 기간을 유지하고 있고 남북 군사합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남북이 그제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최소 1만 명이 숨지고 110명이 실종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누리스탄주 캄데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세둘라 누리스탄 주지사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간밤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 40여 명이 숨졌다며 여전히 110명이 실종 상태고 가옥 약 80채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누리스탄주 대변인도 이번 홍수로 6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긴급사태 발령 지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29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699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일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3면과 간사이 지역의 중심인 오사카부에 긴급사태 발령을 결정합니다. 발령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도 긴급사태 발령 기간에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이변으로 인한 감동적인 순간도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을 하면서 태권도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관심도 엄청 높아지고 있대요. 이탈리아의 비토 델라큘라 선수는요, 지난 24일에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게 이탈리아가 이번 올림픽에서 딴 첫 금메달이자 27일 오후까지 기록된 단 한 개의 금메달을 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권도에서 나온 거죠. 자, 이탈리아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을 텐데 그만큼 현지 언론의 관심도 크다고 해요. 태권도가 뭐 다른 무예에 비해서 더 화려하고 덜 폭력적이고 혁신이 돋보인다. 뭐 이런 한국에 있던 여러 격투 기술이 집대성돼 탄생한 무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2000년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태권도가 보급이 되면서 뭐 유도나 가라데보다 많은 7천만 명이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도 태권도협회에 정식 등록된 도장만 600개, 회원 수가 2만 6천 명이라고 하고요. 뭐 유명 배우 클라우디아 제라니, 또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 A에서 뛰는 질라탄 선수,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라고 해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태권도에서도 기대했던 많은 메달을 놓치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즐기고 기쁨을 얻는다니까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 역시 꾸준하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1997년에 데뷔한 록밴드 에메랄드 캐슬, 그해에 발표한 1집 타이틀곡 발걸음으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바로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자, 코로나19 모두 더 조심하시고요.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질 무렵 날 끌고 간 발